언약 백성의 회복, 할례와 유월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른 아침에 우리 챔버 특히 베이스 더블 베이스나 우리 또 첼로 같은 악기는 참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우리 연주해 주신 우리 정영근 지휘자 우리 챔버 팀에게 한번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챔버가 진짜 열악한 시설 속에서도 정말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 챔버팀 대기실하고 연습실을 굉장히 좀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한번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연장도 많아가지고 우리 클래식하는 우리 챔버랑 우리 성악가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한번 독주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조금 더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매입이 끝났고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또 구청에서 인허가 받고 그쪽 관리인단과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일을 협상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하니까 우리 실무팀은 날마다 간중투성입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환영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시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간증하겠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힘이 크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명민함과 담대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네주시고 200만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전방 3km 앞까지 이제 전진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반면에 상대편 가나안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겠죠.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참 그 당시 표현이 아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그만큼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적이 기세가 이렇게 꺾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군대 주의관이라면 지금이 공격의 적기죠. 아군의 사기는 최상이고 적의 사기는 최악인데 바로 이 찬스를 잡아서 노도같이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1분 1초가 중요한 이 시점에 갑자기 군대의 진격을 멈추게 하시더니 군사적으로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뜻밖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집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할례 의식은 남자의 생식기에 이제 행해지는 것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게 굉장히 그렇게 급한 일일까 우리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죠.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이스라엘의 지금 남자들의 병력이 60만인데 60만 대군이 한 일주일 이상은 끙끙 앓으면서 그 전투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 중요한 시점에 만약에 그때 뭐 적군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전멸당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일을 하필이면 나중에 이기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 하라고 하실까? 할례의식의 기원을 거슬러 가자면 7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계약서에도 이렇게 사인하듯이 그 약속의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앞으로 출생 8일 만에 생식기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의식이었죠.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민족이다. 항상 너희들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너를 복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기의 생식기에 이 사인을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받은 자신의 몸을 매일 보면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메시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과 다르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세상 사람이 해도 우리는 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셋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의 모습을 끊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생후 8일째 되는 모든 남자들이 받게 되어 있는 할례를 새삼스럽게 지금 이 시점에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그것도 첫 번째 중요한 전투를 앞둔 이 시점에 왜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다기보다는 못 받았죠. 4절, 6절을 쭉 보면 그 안타까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태어나는 아기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으로 쫙 와가지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이 채 안 걸리는 그 코스였는데 그 약속의 땅 코앞까지 그래갖고 그때 왔었어요. 그 가데스 바데아에서 전진기지 설치하고 이제 진입하기만 하면 될 때 대형사고를 치잖아요. 부정적인 열정탐꾼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민족이구나. 그래서 이제 38년을 거기서 더 뺑뺑 돌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무서운 말을 하시죠. 이 세대에서 20살이 넘는 남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을 것이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무서운 벌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또 하나의 벌이 할례 의식하지 마라.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것이 이 안타까운 역사의 배경이었어요. 할례 의식을 끊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백성들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동안 할례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38년 동안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끝이 났거든요. 이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길갈이란 굴러간다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오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 전인데 이제 와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아직까지 애굽이 살아있었다. 그거 죽이는데 40년 걸렸다는 뜻이에요.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했어요. 범죄자로 평생 살아오던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잡고 교도소에서 나와도 그 범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참 오래 걸립니다. 종문서를 불태우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줘도 그들이 자유인으로 바로 서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어요. 이상한 신들을 숭배하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있는 노예 근성, 서로를 원망하고 주인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습관,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일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꿈도 생명도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그 패턴을 그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툭하며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로 나타났죠.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다시 유턴시키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뼈를 깎는 연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영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의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자라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실력도 갖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할례 받고 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 걸립니다. 갓난아기 때 해야 되는 걸 성인이 다 돼가지고 그 당시 뭐 진통제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옛사람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무서운 적은 가나안 군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거든요. 이 옛사람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으면 항상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흔들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였던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은 봐요. 마귀들은 봐요. 하나님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 같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어딘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 약속의 땅이 기름지고 좋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싸워서 주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이번에 바뀔 때는 문패만 바뀌는 게 아니다. 세례를 통해 영적 할례를 받은 너희들은 세상과 차별화된 민족이다. 애굽의 종살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승리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 할례는 적이 눈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수십만 전투병력이 전투력을 일주일 동안 상실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연습이야. 원래부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손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빼고 그냥 객관적인 병력으로 맞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가나안의 군사들은 체격 조건도 좋고 고대 중동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철기 문화를 들여왔기 때문에 무기도 좋고 전투 경험도 많고 또 요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병력끼리 붙으면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나안 군대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돼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됩니다. 70만 병력이 일주일 동안 할례받은 상처가 아무는 동안 고통을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죄의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는가? 불순종하던 조상들로 인해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할례를 주지 않으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들은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적이 튀어나와 기습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효율적으로 성으로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좀 시간 낭비하는 시간 같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해서 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예배드리지? 기도드리지? 우리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들 고2, 고3만 되면은 교회를 방학시키는 부모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주말에 전부 다 학원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그래서 한 시간도 막 잠을 주러 가면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도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고2, 고3이기 때문에 한 시간 아깝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실 거예요. 남들이 10시간 공부해도 안 되는 걸 1시간 공부해도 깨달을 수 있는 명민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때문에 시간 써가지고 사업 망했다. 가야 될 대학에 못 들어갔다. 그건 어차피 못 돌아갈 대학이었어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여리고 전투 앞에서 모든 방위체제를 내려놓고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나흘 후에 유월절이 오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광야 생활 동안에 유월절 의식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정복 전쟁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 예배까지 다시 재개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40년 전에 애굽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껴갔던 것, 애굽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났어요. 죄와 어둠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신화는 보혈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게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난 민족이다. 그것과 떼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유월절 사건이 단 한 번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두고두고 이 유월절 의식을 함으로써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제는 그게 우리 성만찬 의식인데 우리는 두고두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난 백성임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정복전쟁을 앞두고 유월절 성수를 할례를 받고 다시 지키라는 것은 이제 여리고의 전쟁도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막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마귀가 협박할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갈구해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끊을 수 없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끌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지 않은 성도는, 교회는 결코 이 무서운 약속의 땅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적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극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깊이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 어린 양의 피를 뚫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강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길 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안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는 방어막이면서 동시에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입니다. 창칼로 싸우기 전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우울함을 심으려 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사 사무실에, 여러분의 차 속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저는 온 교회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승기를 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회복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교회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잠겨 전진할 때 약속의 땅을 너끈히 우리가 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